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호주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오늘 멜번은 최고 기온 4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내에 머무르는 분들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오늘처럼 더운 날엔 선풍기만 단독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기온이 40도를 넘어갈 경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열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의약품 복용 및 관리입니다. 특정 의약품의 경우 더운 날씨에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약물이나 당뇨병, 알레르기약은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열에 반응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에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선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조우가 변호사와 함께 호주 영주권자에게 한국 유언장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마지막 순서에선 오디오 책갈피를 통해 조남주 작가의 우리가 쓴 것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멜번과 질롱의 기온이 45도, 밀두라는 49도까지 치솟으면서 빅토리아주 전역의 극심한 폭염과 함께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마운트 호프 일대에서 3중살인 사건의 용의자 줄리언 잉그램을 찾기 위해 100명이 넘는 경찰과 수색대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승인함에 따라 호주에 이어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 전역의 극심한 폭염과 함께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멜번과 질롱의 기온은 45도, 밀두라는 4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주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하고와 월화, 롱우드, 카일라일 리버 등 4개 지역에 대피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빅토리아 이머전시 앱 그리고 빅토리아 소방국 웹사이트,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락 오트웨이 샤이어 지역의 제이슨 슈람 시장은 채널9과 인터뷰에서 바람의 방향 변화로 산불 확산 양상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ES have been door knocking a lot of areas
슈람 시장은 긴급 서비스 SS가 오트웨이 지역 여러 곳을 방문해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이 미리 산불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경우 이미 대피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퍼스에서 어제 열린 인베이전 데이 침략의 날 집회에서 예비 폭발물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이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어제 퍼스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군중 속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우주 경찰은 이 남성에게 폭발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와 위해 의도 관련 혐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보석이 거부된 채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약 2천 명 규모의 집회 참가자를 대피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잔 리 자유당 대표를 둘러싼 지도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 대표를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이 지도부 유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 전방 의원인 팀 윌슨 의원은 최근 지도자 교체설과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별도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 간의 소통은 현재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또 연립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담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알바니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usan's the leader, and I know I always support the leader. We've got to make sure that whatever it is, we're united behind the team.
윌슨 의원은 수잔이 대표는 리더이며 항상 자신은 리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팀이 단결하도록 해야 하며 알바니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를 사실상 중단할지 여부를 두고 연방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에 수천 명의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배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 작전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집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 명의 민간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씨의 사망 사건이 이 소송에 새로운 긴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티 사망 사건은 연방 요원들이 시위 현장에서 촬영 중이던 시민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프레티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look, this has obviously been a very fluid and fast-moving situation throughout the weekend.
리빗 대변인은 보다시피 이번 사건은 주말 내내 매우 유동적이고 빠르게 처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책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또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한미 통상 협상을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마운트호프 일대에서 3중살인 사건의 용의자 줄리언 잉그램을 찾기 위해 100명이 넘는 경찰과 수색대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수색은 사건 발생지인 레이크 카젤리고에서 시작돼 목요일 이후 마운트호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해당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수색은 현재 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던 전 연인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7세 용의자 잉그램은 여러 가지 혐의로 보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잉그램이 무장을 하고 있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목격 시에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트리플 제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휴대전화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정보가 있는 경우 크라임스토퍼를 통해 제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퀸즐랜드 당국이 관광지인 케이가리섬에서 이번 주 딩고 추가 축출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캐나다인 여성이 익사하기 전에 딩고에게 물린 흔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배낭여행객인 19세 파이퍼 제임스 양의 시신은 지난 월요일 케이가리 해변에서 발견됐으며 주변에는 딩고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제임스 양은 딩고에 물리기는 했지만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6마리의 딩고는 공공 안전을 위해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부 지역의 관광객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주미 테리토리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젊은 층의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인 흑색종 등 피부암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got melanoma a couple of years ago. Probably the result of
자신이 몇 년 전 흑색종 진단을 받았는데 아마도 운동장이나 크리켓 경기 중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쓰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며 다행히 다리에 점에 색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 피부보호 캠페인 선스마트에 따르면 호주인 2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피부암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약 2천 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호주 사례를 참고해 추진을 촉구한 뒤 통과된 것입니다. 하원 의원들은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심사와 하원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프랑스 법안은 호주가 약 한 달 전 세계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한 조치와 유사합니다. 해당 규제는 틱톡과 유튜브,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로르밀러 문화교육위원회 보고관은 프랑스 법안이 청소년을 소셜 네트워크와 플랫폼 내 소셜 기능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children read less, move less, sleep less, and compare themselves.
밀러 보고관은 아이들이 책을 덜 읽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수면도 부족하고 스스로를 더 많이 비교한다면서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목표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하며 어린 시절을 상품으로 만들고 청소년을 알고리즘의 놀이터로 방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0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화창하겠습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32도. 멜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18도, 낮 기온 29도. 브리즈번 화창하겠습니다. 19도에서 33도. 퍼스 맑겠고 16도에서 28도. 애들레이드 20도에서 30도로 구름 높고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낮 기온 4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더운 날씨 보이겠고 호바트 오전 구름 끼겠고 15도에서 25도. 다윈 천둥 번개 치고 흐리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29도. 고국 서울은 내일 체감온도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오디오 책갈피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무더위에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처방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 몸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혈액순환으로 열을 발산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약물이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무더위에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의약품을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Explainer. 최근 호주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이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 몸이 더위를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 살고 일하는 환경과 같은 요인 외에도 현재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 열 스트레스와 탈진, 또 열사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주 일반의를 대표하는 기구인 호주 로얄 일반의학회의 뉴사우스웨일스 또 ACT 부학장인 김누 박사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며 일부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이러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누 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땀 배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또 환자의 체온 조절 능력을 바꿀 수 있는 약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탈수 역시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혈액순환으로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일부 약물이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정신건강 관련 약물, 또 ADHD 치료제와 심장질환, 혈압약, 당뇨병약과 편두통, 알레르기, 변비 치료제는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열에 반응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브라 호손 약사는 많은 심장질환 치료제와 당뇨병 약물은 탈수 상태일 때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러한 약물들은 실제로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만 물의 필요성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손 약사는 또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같은 특정 약물의 경우에는 이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햇빛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누 박사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또 자녀에게 약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반의나 약사에게 열과 관련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누 박사는 이어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복잡성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약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네, 호손 약사는 약물의 활성 성분이 극한 온도에 노출이 되면 분해될 수 있다며 약물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호손 약사는 약을 복용하며 코팅이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부의 약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손 약사는 이어서 자동차 내부 온도의 경우에 외부 온도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동차 안에 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합니다. 네, 약의 보관 온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정제는 30도씨 이하, 또 일부는 20도씨 이하 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슐린과 체중감량 주사, 또 액체 항생제와 같은 약물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호손 약사는 잘못된 보관으로 약물 효과가 저하된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 지역 약국에 방문해서 약물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과 관련된 질병의 징후와 치료 시기를 아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데 무엇보다 도움이 됩니다. 김누 박사는 열 스트레스 증상으로 피로와 어지럼증, 또 쇠약, 근육경련과 과민 증상, 전반적인 불편함 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또 수분을 취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누 박사는 이어서 탈수와 열 관련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며 열탈진 현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의약품들 유의해서 복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약물에 따라 보관 장소와 보관 온도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갑니다. 이어서는 한국과 호주를 넘나들며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있을 법한 법적 이슈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주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호주 유언장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에선 H&H 로열스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 호주 영주권자에게 한국 유언장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호주 한인 동포들이 자주 묻는 법률 질문, 조오가 한국 변호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호주에 계신 한인 동포 여러분 가운데는 은퇴 후에 호주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실 텐데요. 결국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안한 노후라고 하면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뿐 아니라 이 자녀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에서는 상속과 관련해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호가 한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유언장. 사실 저희가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언장이라고 하면 우선 누군가의 죽음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지기 네.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서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분쟁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유언이라는 것도 사후에 이제 죽음 이후에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유언을 좀 미리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가족의 죽음을 좀 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사실 좀 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뭔가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좀 미리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젊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는 거 좀 생소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내가 좀 재산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후에 이제 자녀를 포함해서 상속인 간의 분쟁을 좀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호주나 한국 이렇게 양국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랑 한국 이제 법에 따른 유언장을 각각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호주와 한국 양국의 법에 따른 유언장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언장을 두 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론은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주에만 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호주 국적을 또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에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호주법에 따른 유언장만 작성하시면 되고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호주에서 살다가 호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호주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호주 그냥 영주권자로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 거나 아니면 뭐 국적 회복을 이제 나중에 해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한국의 이제 재산 특히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 법원에서 상속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법에 따른 유언장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이제 예방 그 분쟁을 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의 재산 뭐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호주법에 따른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호주 유언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호주에서 만약에 호주법에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 유언장은 그대로 유효하기는 한데요.
네.
다만 여기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언장의 형식이 적법하게 이제 작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법원에서 이제 만약에 그 호주 유언장의 내용, 효력, 뭐 집행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호주 유언장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호주 유언장의 형식은 유효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 형식과 내용을 다르게 판단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든 호주든 이제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했었을 때 유언의 내용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선 유언이라는 거는 그 형식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의 그 엄격한 형식이라는 거는 호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유언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가지 방식 꽤 많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이제 쉽게 이제 그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반드시 이제 자필로 유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 이런 구체적인 그 사항을 다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 자필 유언을 이제 하신 뒤에 만약에 또 다른 자필 유언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유언의 그 유효성에 대해서도
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적은 그 것이 유언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네.
네.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법적 안정성이 좀 높은 이런 요원은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인 두 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해당 내용을 이제 공정증서에 기재하는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이제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자필증서나 녹음 그리고 또 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이제 그 해당 문서가 위조나 변조가 됐는지를 법원을 통해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네. 공정증서에 작성된 그 유언은 일단 진정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검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공정증서에 유언을 집행하는 이제 유언 집행자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네.
상속재산은 이제 해당 증서에 따라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측면에서도 좀 다른 방식에 관한 유언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고요. 호주에서도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호주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한 호주의 유언장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유효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유효한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하려면 그 내용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분의 본국법, 즉 그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적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을 가지시고 호주 영주권자로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제 예금 뭐 이런 거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한국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 호주에만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뭐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금에 같은 경우는 한국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호주에 있는 예금도 한국법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호주에 있는 예금도 그 돌아가시는 분의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이제 상속재산 그 절차가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국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우선 호주와 한국의 상속 관련 법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유류분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이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이제 증여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반드시 이제 법으로 보장하는 이제 상속 지분을 주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걸 유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민법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뭐 2분의 1 또는 3분의 1까지 이렇게 보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류분은 그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유언이라든지 뭐 당사자 간의 합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반면에 호주에는 이런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고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부동산이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에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호주 유언장을 통해서 뭐 해당 한국 부동산을 뭐 이제 호주에 있는 자녀에게만 뭐 상속을
특정
하고
자녀에게
네. 네 특정 자녀에게만 이제 주고 유류분은 뭐 한국에 있는 자녀라든지 뭐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배제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민법에 따라서 유류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유류분이 굉장히 특수한 한국의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요. 그럼 만약에 내가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주겠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아무리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그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법에 따른 유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이미 호주 유언장을 작성
작성해 둔 상황이라고 하면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하나의 유언장으로 모든 국가의 법률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여러 장을 또 작성을 해야 되나요? 네. 국가에 맞춰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 재산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한국법이 그러면 적용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각 그 해당 국가의 법률을 좀 고려를 해서 네. 별도로 이제 유언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장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뭐 충돌이 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 네. 오히려 유언 자체가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또 하나의 유언장에 나는 이제 여러 개를 만들기 싫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재산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뭐 문구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별 이제 법에 따른 그 적용 범위를 이제 별도로 조정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호주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이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 유언장을 마련하거나 이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이 자녀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생각 외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법원까지 가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네.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상속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쟁 예방의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까지 간다면 뭐 재산뿐 아니라 이 형제 자매 간에 네, 의가 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미리 좀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두시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에서는 조호가 한국 변호사와 함께 한국 유언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책 공고.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시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호주로 가는 한인동포 여러분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 유언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남주 작가의 2021년작 우리가 쓴 것은 82년생 김지영 이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묻는 작가의 첫 단편 소설집입니다. 총 8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80살 노인부터 13살 소녀까지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의 일상을 나란히 펼쳐 보이며 이미 말해졌다고 여겨온 문제들을 다시 불러내고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질문을 남깁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무더위에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 호주 영주권자에게 한국 유언장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책갈피를 통해 조남주 작가의 우리가 쓴 것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여자친구의 써니 썸머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